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7월 31일 목요일,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기 12장 29-30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에게 내렸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거짓신들과 이 거짓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거짓신들은 그들의 열망과 욕구, 두려움이 투영된 가치 없는 우상이었다. 이전의 재앙들에서 본 것처럼 이 우상들은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다. 애굽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열 번째 재앙 앞에 그들의 무가치함은 더욱 분명해졌다. 광대한 애굽 지역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이던 장자들이 죽어 넘어졌다. 애통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했다. 왕과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사지를 떨면서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는 애굽의 최고 권세요 신의 대리자였으며 그의 장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시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여신이었으며 헤켓은 출산하는 여성을 돌보는 여신이었고 미는 생식의 신이었다. 이들 외에도 애굽에는 여러 다산의 신들이 있었다. 이 모든 신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력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장 11절. 이드로 또한 후에 이렇게 증언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애굽인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고 복속시키고 굴욕을 주기 위해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애굽의 장자들에게 내린다. 사람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진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무고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교훈입니다. 애굽 장자의 죽음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히브리 아이를 죽인 잘못을 생각하게 한다. 잘못된 행동은 자신과 다른 이도 고통하게 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묵상.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죄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적용. 당신은 다른 이의 고통을 볼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서로의 잘못과 죄 때문에 모두가 고통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완고한 불신의 결과.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부조화 선지자 268.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사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름도 미리 정해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은 후 마리아는 10개월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이유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찾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뿐만 아니라 병을 낫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된다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유익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부류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용기와 보람을 가져다 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 중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식도 하지 못할 때 찾아왔고 그리고 두 부류 중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처음 찾아왔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는데 구전되어지는 내용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 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것에 기대를 갖고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부터 출발하셔서 별의 움직임과 같은 현상을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게 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전되어지는 내용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라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일으키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마구간 구유에 놓여진 예수님을 경배하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마무리하려는 때에도 한 무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그들은 서방에서 온 헬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학자들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서방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기 원하여 온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외칠 것임을 알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구원케 위해 온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할 것으로 인해 낙심되고 우울할 때 기대치도 않았던 그리고 언약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방문은 예수님께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의 사명을 일깨우셨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의 길임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찾기 원했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러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할까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 다 보고 싶어 하시지만 특별히 눈여겨보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의 벗이라고 칭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라도 굽어살피사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 2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2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즉 끝도 없는 우주의 중심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살피시면서 찾는 첫 번째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한 성경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여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허망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뜬구름 잡는 사람 혹은 초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욥기 11장 12절을 통해 알게 된 지각이 있다는 의미는 뜬구름 잡지 않고 초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고치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계명을 글자대로의 명령이 아닌 그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선악을 지식이 아닌 생명적 의미로서 분별하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시편 111편 10절은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2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할 때 지각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각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결국 글자대로만 깨닫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을 참된 자로 알게 되는 것을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지각 있는 자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날마다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그 지식은 세상 학문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깨닫고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각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직접 경험하고 교제함으로 깨달을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랑과 신뢰의 기쁨에 동참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굽어 살피사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지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실 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고 교제할 때 이르러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대해 지금 단순히 믿고 표현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 그들이 신뢰한 대로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풀무불까지 들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니엘 3장에서 보여줬던 기적이 잘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풀무불 안에 던져지기 전에 미리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그래서 내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각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은 허망한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생각지 않고 그저 묵묵히 원칙과 의를 위해 올인할 때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지각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할 때 우리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끝끝내 믿음 속에 기다리는 지각 있는 사람을 오늘날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버가모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꽤 오래 해주셨거든요.
예.
버가모를 이렇게 마치고 저희들이 다음 장소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인데 그 네 번째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의 땅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도아디라 교회는 도아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도아디라의 그 현재 지명은 가서 보니까 아키사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것의 유적지로는 정말 보잘것 없어서 현재 아폴로 신전 또 비잔틴 시대의 교회 건물터가 관광객을 반기고 있습니다. AD 5, 6세기에 건축된 것인데요. 도아디라 교회는 반원형의 제단 부분과 한 4미터 높이의 벽 그리고 서쪽 벽에 인접한 네모진 창고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도아디라는 일곱 도시 중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가장 미미한 도시였습니다. 염색업과 양털 제조업으로 각광받던 전형적인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일곱 편지들 중 가장 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아디아라고 하는 도시의 그 뜻은 달콤한 수고의 향기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허무스강과 또 가이쿠스강 계곡을 연결하는 안전한 긴 계곡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성을 이렇게 쌓을 만한 언덕이나 고지가 없어서 전략적으로 볼 때에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의 관문 정도 되므로 버가모가 침략자를 대항할 준비를 하도록 지연작전을 하는데 그저 일조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기원전 301년에서 281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희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셀레우코스 니카도르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이 도시를 도아디아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전초기지로 삼아서 여기에다가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겨서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우상 숭배를 보면은 그 당시에 도아디라 성교의 그 어려움이 아주 막심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의 선구자들은 이것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침례받았던 루디아가 빌립보로부터 이곳에 와서 자주 장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주빛 옷은 고위 고관이 입던 고급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상업조합이 있어서 이 상업조합이 교회를 위협을 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고고학적 발굴을 근거해서 발견된 비명에 새겨진 두아디라에 있었던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모직 종사자, 피흑, 면포, 청동, 그리고 의복, 제조업자, 염색업자, 도자기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노예, 매매업자들의 단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은 두아디라의 무슨 양복조합, 길드라 그러죠. 양복길드, 목수조합, 도공길드, 제빵 기술자 조합, 뭐 이런 등등 모든 분야에 숙련된 노동자들은 조합이 있어서 그것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길드들은 기독교들이 이교라 부르는 종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상업조합이 신앙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되었나 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의 그 동업조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이러한 동업조합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생계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협 조합에 가입을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기에 이 두아디라에 벌써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교 성전에서 행해지는 조합 축제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였습니다. 거기 가면은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축제는 뭐 가음과 그리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퇴폐적인 이 성행위로 끝을 맺는 그와 같은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즉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은 신전의 사제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이 신전의 사제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음녀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장녀촌 이런 곳이 바로 그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 이게 바로 동업조합에 가입한 자들이 아폴로 신전에서 행했던 음란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거기에서 왕따당하고 격리당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교의 간섭과 식탁 교제에 참석해서는 안 됐지만은 일부는 우리 뭐 그럴 거 있나? 이 세상이 다 그런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진술을 좀 양보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자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할 당시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내부의 문제로 아주 고심하면서 생업과 신앙 사이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땅을 밟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은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속화된 삶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범했던 실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가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의 그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하는 기간 중, 즉 AD 49년에서 52년 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옷 행상인 루디아를 전도해서 그녀와 온 가족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기사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고향인 두아디라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마 두아디라 교회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아디라 집사는 그곳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저곳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까지 가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에 보면은 유대인 요소가 없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랑과 성실과 섬김으로 성장하는 아주 착실한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두아디라 유적지에 다다르면은 이 답사의 시간은 매우 짧지만은 그러나 그 유적지가 주는 교훈의 여운은 아주 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업일까요? 아니면 신앙일까요? 그 갈림길에서의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의 땅, 성경의 땅 두아디라였습니다. 저는 이 터키에 있는 성경의 땅을 밟으면서 느낀 건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우상 숭배로 몰락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만연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그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즘 눈으로 보면은 그 간음의 그 장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깔가먹고 그 버릴 수밖에 없는 타락시키는 그런 요소가 아주 편만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구성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찾아든 초기 기독교인의 사연이 바로 그곳에 깃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3일에는 터키 정부가 그 건국 이후에 첫 교회 승인에 나서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참 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다 해보면은 터키를 치면은 종교를 치면은 99%가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이 이렇게 강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회가 이제 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것도 2015년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두아디라 당시에 그 교회, 터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그 활성화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없어졌다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2015년에 터키 정부가 첫 번째 교회를 승인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 선교사들이 거기에 나가서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고 수고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좀 헌금도 하고 또 그들을 만나보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터키에 옛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리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두아디라 이 지역과 또 교회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모든 영광 이 세상 고락한 주여 원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